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60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는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의 경우 8월 초까지 매일 500건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지난주 1일 신규 환자 수는 2,6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라베마 대학에서도 지난달 19일 교내 수업이 재개된 이후 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최소 36개 주의 대학에서 8,700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뤄지는 성급한 사회적 개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세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고 사회를 개방하는 것이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개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나라는 바이러스 전염을 억제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진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WHO는 경제와 사회를 다시 열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로, 직장인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도 세계적 팬데믹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서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피격 총격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두 명을 숨지게 한 10대 용의자를 두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그는 그저 도망가려 했는데 그가 넘어지자 시위대가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다면서 엄청난 공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기자인 리튼하우스는 시위대 3명의 총격을 가해 2명을 살해했으며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 씨는 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관이 쏜 7발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미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질책하기를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타이완과 새로운 양자 경제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어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타이완과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증가하는 압력에 맞서 타이완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위협 증대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이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 소외시키는 것에 맞서 타이완을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오늘부터 나흘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양 위원이 1일부터 4일까지 미얀마와 스페인,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의 이번 유럽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유럽연합의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한 호주의 법안에 반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호주인들의 뉴스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어제 자사 블로그를 통해 호주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금요일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는 큰 틀에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납북자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적극성에는 못 미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문건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북핵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핵군축 검증에 대한 자체 전문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5차 유엔 총회 보고서 형식으로 최근 공개한 유엔 군축연구소 소개 문건에 따르면 연구소는 2019년 핵 보유국들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핵분열 물질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핵무기를 해체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구테어스 사무총장은 연구소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2020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법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포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유엔 군축연구소의 이번 문건은 2019년 한 해 연구소의 활동 내역과 더불어 2020년과 2021년 업무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 6월 24일 관련 위원회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핵 군축을 주제로 한 또 다른 75차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만한 조치들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2019년 한 해 북한은 총 13회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2018년 시작된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최근 예비 의제 목록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매년 포함돼 왔던 북한 핵 문제는 의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대신 개별 사안을 다룬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75차 유엔 총회는 오는 15일 개최되며 사상 처음으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유엔 총회의 개별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 종업원이 한국에 구금됐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이의 신청은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탈북 여 종업원들의 북한 내 부모를 대신해 제출했었는데 위원회는 지난 5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을 비롯한 7개 나라가 후속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며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탈북 후 북한으로 되돌아간 여성들에 대한 조치와 가정폭력이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 등 여성 보호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 본부가 주재한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75차 유엔 총회 문건에 담겼습니다. 유엔 헌장과 기구의 역할 강화 특별위원회는 유엔 본부 주재국, 즉 미국 정부가 징벌적 보복적 정책을 추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한 시리아 정부의 서한을 자체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해당 서한에 북한과 쿠바, 볼리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을 피해국으로 명시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이동과 여행, 은행 계좌 개설 등을 규제받고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받고 있는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에게 유엔 본부 반경 25마일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은행 계좌 개설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5의 결정사항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아닙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군으로서의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세 개 선제 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용능력 FOC 검증은 3단계 중 2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by not conducting the certification, it really saved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from itself.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올 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시하지 않은 지휘소 연습 CPX를 근거로 들며 올바른 검증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CPX 훈련을 통해 수개월간 한국군의 역량 보완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 내 달성이라는 시안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검증 작업을 강행했더라면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에 금이 갈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목표 시안으로 설정한 2022년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실시한 연합훈련을 토대로 지휘 역량과 관련해 집중 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내년 봄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받고 이어 8월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를 검증받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은 선제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감소,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른 전제 조건들이 모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continued emphasis on a timeline really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the future CFC.
설사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예정대로 실시했더라도 3대 선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한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여전히 C4ISR, 즉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분야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nadequacies in South Korea's C4ISR as well as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진보 단체들은 연합사와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fficials have repeatedly talked about doing it during his term, which makes it a timeline-based rather than conditions-based.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양국의 본질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미국은 강한 대북 억지력 관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주권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턴 선임연구원은 FOC 검증 연기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당초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당분간 어려워진 만큼 한국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전환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년 검증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ve go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you can bring significant numbers of people from off the peninsula.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의 위력을 감안할 때 미 본토 증원군을 동반한 지휘 역량 검증을 위한 대규모 훈련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역량 확보와는 별개로 검증을 실시하는 환경 조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이 100만 톤에서 15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1년 혹은 그 이상 경제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북한의 유류 저장 능력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과 미 중앙정보국 CIA가 과거 북한의 지하 지상 유류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분석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유류 저장소의 용량이 약 11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약 90만 톤에서 100만 톤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과거 CIA가 198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목한 유류 저장시설 중 위성사진 등을 통해 존재와 활성화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지하시설 등은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CIA에 의해 보고됐었지만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50만 입방미터 용량의 저장시설까지 합치면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이 약 160만 입방미터에 근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원유와 정제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유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최대 150만 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제유 양과 최근 몇 년간의 정제유 수입량을 합친 추정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은 최근 북한의 정제유 소비량의 1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2년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포니펠 연구원은 31일 VOA에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보고서는 저장시설의 원유가 완전히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채워져 있다면 수개월,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overall, we're just pointing out that the total volume of oil storage is enough.
보고서는 하지만 이러한 유류 저장소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류 탱크의 용량과 활성화 정도의 추정치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정에 대한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추정치와 북한 내 수십 개의 장소에서 발견된 명백한 유류 저장 탱크가 제시하는 함의를 강조했습니다. 원유, 정제유 등 유류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수개월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제유 재고량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지하 유류 저장시설을 평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보유 가능한 유류 재고량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북한 신유주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은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 공급되는 점도가 높은 원유는 특히 겨울철에 응고가 잘 되는데 원유 흐름이 한 번 중단되면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북 제재 하에서 국가 지방 정부 단위뿐 아니라 기업 개인 차원에서도 정제유 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력 증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상황이 향후 핵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니펠 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의 의도는 북한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sign of our report is to simply provide some information.
포니펠 연구원은 북한의 유류 공급량, 저장 용량 등 에너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기타 사안에 대해 협상에 임하는 동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켬입니다.
거의 8년간의 장기 집권 끝에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가 큰 틀에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납북자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적극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퇴에도 일본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주자들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모두 아베 총리와 비슷한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from the sam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party apparatus remains unchanged. The structure will remain unchanged. The expectation is that Japan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ies that had been in place under Abe.
고토 연구원은 총리가 바뀌어도 아베 총리와 같은 집권 자민당 출신이고 당의 조직과 구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역시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차기 총리가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아베 총리만큼의 강렬한 열정과 에너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 총리가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데 비해 후임 총리는 당과 정부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 바빠 외교 문제에 전념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도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예측하면서도 아베 총리는 과감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be was unique in the extent to which he was willing to entertain different approaches with North Korea. I remember the negotiations they had in Stockholm. Many friends of mine in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아베 총리는 한계를 시험하며 다양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쇼프 선임 연구원은 가령 지난 2014년 일본과 북한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을 때 많은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아베 총리와 달리 북한의 재조사가 헛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감수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개 행보를 이어나갔다고 쇼프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결국 납북자 문제는 미북 관계에 끼워 넣어 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에 영향도 받는다며 일본 총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본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국과의 국방 투자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was one of the earliest advocates for developing some kind of counter-strike capability and for revising the constitution as well, even more significantly than Abe was proposing.
특히 개헌과 일본의 군비 확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의 경우 적 미사일 기지 타격을 지지해왔다며 결국 차기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일본이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쇼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일본 담당 선임 연구원은 2017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졌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일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온건한 입장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일본에게 어려운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의 효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 방어에 대한 공약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만큼 새로운 총리가 관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됐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주멀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VOA에 관계 개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say there's an opportunity to improve, I don't think it's so much that the leader of Japan has a different idea or a different approach, but it's just an opportunity or if you will an excuse for both countries to
차기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접근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총리 교체 그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멀트 회장은 다만 역사적으로 아베 신조, 고이즈미 주니치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장기 집권한 총리 뒤에는 짧은 기간 동안 총리가 계속 교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로운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치미 유키 스팀슨 센터 일본 담당 국장도 총리 후보로 꼽히는 유력 주자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have this baggage that Abe had, which is, you know, Abe had this reputation that he's a right-wing conservative, he has this history baggage. None of these three have the similar level of, you know, baggage in the Korean media.
타치미 국장은 세 사람 모두 극우 정치인이라는 짐이 없다며 아베 총리의 경우 실제로는 실용적인 정책을 입안했지만 일본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단체들을 선호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치미 국장은 일본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피로감이 팽배하다며 일본의 총리 교체보다는 한국의 대통령 교체 이후에 두 나라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등과 관련한 보건의료협력 분야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북한에 신종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의 정보소통 결과 속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대답드리면 저도 북쪽에 코로나 상황이 있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에서 발표된 것은 발표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정보 소통하는 과정에서 북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여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달리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초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통제한 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여러 차례 자국 내 환자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소장은 지난달 28일 북한 정부의 통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누적 격리자 3만 956명 중 2만 9,961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며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2,76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1% 늘린 1조 2,433억 원, 미화로 약 1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증액 편성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와 자연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는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60% 넘게 늘렸습니다. 이 밖에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분야를 6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농축산, 산림, 환경협력 분야를 3,045억 원에서 3,2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 7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온 통일부는 특히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용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수해 등 겹 악재 속에서도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군사와 대남, 국제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당 부위원장들이 이례적으로 태풍 바비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현장을 찾는 등 자력갱생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크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 코로나와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예산을 크게 늘려가지고 한국 측이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 측이 호응해 달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편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 회계 예산은 2,174억 원으로 올해 2,186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 감소액이 29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탈북 루트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전년 대비 67%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화상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지에 관해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이지영 한국학 교수는 27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안은 통일을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for the long-term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이 교수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양측 모두 통일을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정전협정 서명 이후 이어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을 끝내길 바랄 뿐 아니라 한반도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넘어 러시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통일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의 국가 안보와 대국적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분단 상태에서의 싸움보다는 통일된 상태의 한반도가 양측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남한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은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천연자원, 국방 예산 감소 등 통일 이후 한반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비용은 모두 청산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산드라파의 일본 소피아 대학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양측이 상대의 정치와 통치 구조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파이 교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그들의 정치체제 하에서 통일을 원한다며 양측이 통일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생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한이 원하는 통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동 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할 때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cannot survive in its current political manifestation if it deigns.
파이 교수는 홍콩과 중국의 현 상태를 보면 일국 양제, 즉 연방제 형태의 통일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스티븐 데니 박사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양측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니 박사는 또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한 정부는 국민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해야만 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 has been arising a South Korea-specific national identity that is divorced from the politics of
남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친족으로 간주하는 연대적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근본적으로 양측이 매우 다른 조건을 유지하는 통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 박사는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하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남한에는 분단이 비정상적이며 허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보편적 지지가 있다며 남한 국민들은 영원한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y both want it on their terms. If we're focusing on the states now, and that is why it hasn't happened.
델러리 교수는 남북한 정부 모두 각자의 조건에 기반해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 중 어느 쪽 조건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간의 대기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 박사를 배출했다는 보도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탈북민 출신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나간 평가일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보도를 통해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배출된 여성 박사의 수가 35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단백질의 분해 특성을 밝혀 첨가제를 개발한 윤정혜 국가과학원 실장과 장마철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신명욱 기상수문국 부대장 등 여성 과학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지난 2004년 탈북한 현인의 한국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 같은 소식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동들이 뭐 이전과는 달리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근데 없던 것보다는 물론 낫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여성의 지상승의 측면에서.
현 의원은 다만 이를 통해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앞서 나간 평가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50명이라는 숫자인 남자 박사 학위자와 여자 박사 학위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평형을 보게 되면 박사가 매우 적은 거죠. 그 숫자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며 러시아며 북한까지도 박사 숫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총체적인 비율 가운데서 과연 박사 수가 퍼센트로 볼 때 몇 퍼센트일까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동들이 진출이 뭐 이전보다 더 많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북한 이번 보도에서 박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에도 박사, 준박사는 있지만 이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사라는 그런 칭호보다는 북한에는 이제 노력 영웅, 뭐 그리고 공화국 영웅 이런 영웅 같은 칭호가 사실은 더 많이 다가가는 거죠. 여성들한테 박사라는 칭호가 사실은 크게 많이 없었어요. 지금 지난 10년간 이렇게 350명의 박사들을 배출했다고 했을 때 사실 북한 실정에서는 좀
박지현 간사는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굳이 박사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외부 세계의 보통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지현 간사는 북한에서 여성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그 46년대에 발표한 그 남녀 평등권 그 법령에도 보게 되면 여성들은 이제 가정에서 자식들을 이제 혁명에 이제 충성하도록 키우고 기본 내조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거기 북한에 남아 있어요. 그런 그런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정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가정의 주실해라라는 그런.
현실적으로도 북한 여성의 경우 보통 25세를 전후에 결혼하는데 이 기간 안에 박사학위를 따기 힘들고 또 결혼 후에는 사회활동보다는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박사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박지연 간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 내용과 비교했을 때 여성 박사 규모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선 지난 2002년 1,600명가량의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된 이후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명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 박사학위자의 비율은 2002년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23%에서 2017년에는 37%까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여성 박사학위자의 수가 남자 박사학위자보다 많습니다. 미 대학원 협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약 7만 8천 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절반 이상인 53%로 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보건과학과 교육,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여성 박사학위자 비율이 70%를 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VOA 뉴스 오특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가장 위험한 3차 고비에 직면해 있다며 방역조치에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1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35명을 기록하면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1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2일 이후 7개월여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한국에선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연일 하루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1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만 5,412명이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급증한 이후 5일째 소폭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200명대의 환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양상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집회 등을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고 새로운 집단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규 확진자 수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위독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100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1일 정례 브리핑 발언입니다.
지난 8개월여 대응 과정에서 2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 1차 고비가 있었고 이어 5월 초 수도권 유흥시설 중심의 2차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세 번째 고비 중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권 본부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준을 2.5단계로 강화한 이후 전체적인 발생 추세 자체가 조금씩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국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준을 2.5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낮 시간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또는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총 44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이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2만 8천 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세계층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나 김씨의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부푼 마음으로 2013년 미국에 도착한 해나 김씨. 처음 도착한 유타주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해나 씨는 지인의 권유로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대도시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진짜 시카고는 빌딩이 막 멋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니까 또 저희 그때 상황으로서는 조선족 교회라고 조선족 분들하고 저희 북한 분들 같이 교회 예배를 보고 그렇게 됐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하고 북한 사람들을 제일 마중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한 열흘이 한 동안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예 저를 많이 돌봐주시고 교회 예배도 같이 보시고 또 시카고 시내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때 제 느낌에 시카고는 진짜 멋있고 뭐 좋은 빌딩이 많고 아 진짜 여기로 오면은 뭔가가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든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시카고에 먼저 온 탈북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또 다른 미국의 풍경과 만나게 되는데요. 열흘간의 짧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유타로 돌아갑니다.
그 두 달 동안 있은 유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정말요?
예예예. 너무 그리워서 그때는 제가 여기를 올 마음이 있어서 왔으니까 또 여기 있었던 북한 분들도 그렇고 그 교회 분들도 아예 시카고에 눌러 앉으라고 유타 다시 돌아가지 말고 눌러 앉아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토박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그 유타가 그리운 거예요.
화려한 도시에서 생각이 났던 유타. 소박한 그곳에 그새 정이 들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해나 씨에게 의미가 더 컸습니다.
시카고에 제가 왔을 때 저희 북한 분들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진짜 친가족 같았었고 형제 같았었고 예 제가 다시 유타를 가게 되니까 정말 그분들이 너무 그리웠었고 제가 시카고를 아예 오기를 마음먹기는 내가 어떤 곳을 가든 도장을 보지 말고 도시가 멋있든 뭐가 좋든 그런 건 보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고 가자. 시카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서 지내는 게 저 삶에 진짜 좋은 일이실 거거든. 예, 그분들도 시카고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었고 고작 몇 달씩밖에 안 됐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성공적으로 정착한 소상인 탈북민을 중심으로 탈북민들 간의 소통이 활발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시카고 한인사회와 지역 북한 선교단체, 탈북민 목회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해나 씨에게 시카고는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오랜 시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떠나 살았던 탈북 여성의 마음에 와닿은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해나 씨는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알게 된 탈북 남성과 새로운 가정도 꾸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카고에 온 후에도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남편과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가며 해나 씨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 저는 태국에서 오면서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고 이게 태국하고 미국 기후가 바뀌면서 많이 아팠어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부터 그렇게 아팠었고 저는 1년이란 동안은 일을 못하고 영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아무 잡이나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차 오자마자 제가 시카고에 와서 네일 가게를 트라이 해봤는데 전혀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1년 후에 제가 몸이 나아지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찾은 잡이 네일 잡이었거든요.
몸이 회복되자마자 일자리를 구했던 건데요.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로서 기술을 배우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적격이었습니다. 시카고로 이사한 지 1년 만인 2014년 봄, 미국에서의 첫 직장인 손발톱 전문관리 미용실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네일 가게에 발을 디뎌서 그때부터 제가 네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니큐어, 페디큐어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예, 초보자로부터 기술자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예, 가게 됐어요.
미국인들의 생김새가 너무나 신기해 뚫어져라 쳐다봤던 해나 씨. 해나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 아니 서구 사회의 크고 작은 문화는 금방 이해되거나 익숙해지지 않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에서의 첫 직장인 이 손발톱 전문관리실 네일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참 너무 문화가 미국하고 북한의 문화가 너무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정말 손발톱 같은 거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가 깎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데 이 미국 문화는 서비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손님들을 케어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말이 거기 네일샵이 서비스 잡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그냥 남의 심부름꾼 같고 남의 말만 닦아주는 그 뭐 옛날에 저희들이 지주 가실 때 보면은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네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네일샵은 특히 여성들에게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네일샵, 손발톱 관리실에 들어가 보면 고객들은 편안하게 앉아 손이나 발을 내밀고 미용사들의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고객의 손과 발을 마사지해주고 손톱과 발톱을 자르고 밀고 색을 칠하고 하는 모습이 해나 씨에게는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남이 발을 닦아줘야 되지? 남이 때를 밀어줘야 되지? 예, 이 발꿈치에 있는 때를 내가 왜 앉아서 밀어줘야 되지? 나도 나가서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에 올 때는 꿈이 있어서 왔는데 북한에서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여기로 왔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발을 닦고 있어야 되지? 이 마음에 처음에 내일 일을 시작할 때는 그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생각은 한동안 떠나지 않았고 해나 씨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게 미국 문화를 몰랐던 거죠. 그게 이게 미국 문화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돼있지? 이게 어떻게 서비스 잡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서비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처음엔 안 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제 마음에 나는 돈 벌러 나갔으니까 돈 벌어야 된다. 이 마음에 그냥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지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 같은 거는 정말 기술을 제가 내일 일을 정말 착심히 열심히 잘 배워서 내가 기술을 터득해서 정말 손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그냥 손쉽게 배워서 빨리 예, 터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즈음 해나 씨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그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기술을 터득하면서 이쁘지 않는 손들, 정말 일에 예, 여성분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물에 손을 많이 적시니까 정말 손들이 다 더 갈라지고 손톱이 부러지고 그 갈라진 그 손톱을 저희들인데 와서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 이뻐지고 색깔까지 칠해놓은 정말 이뻐진 그 손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정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 환자 들어올 때 서비스 받기 전까지는 들어올 때 그 이쁘지 않던 손들 다 해놓으면 마지막까지 색깔까지 다 칠해놓으면 정말 너무 이뻐서 정말 좋아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서비스의 결과는 나오는 것이니 자신의 서비스를 받고 난 후 고객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해나 씨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Now from the red.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1941년 4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발칸 지역에서 세력을 확실히 한 후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폭탄을 투척해 미국이 영국과 소련의 연합군으로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의 대대적인 작전이 개시됐고 연합군 병사들이 프랑스에 상륙해 8월 말 프랑스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1944년 9월 최초로 미군 부대가 독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사실상 끝이 났으며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1983년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사망합니다. 대한항공 747기는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747 피격 사건은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국제 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전 세계의 규탄을 받았으며 동서 관계를 급속히 긴장시켰습니다. 사건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최됐고 관련자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 항이 결의됐습니다. 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 겟나디 오시포비치는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보잉 747기를 군 정찰기로 확신하고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시포비치는 먼저 자신이 전투기가 가지고 있던 탄환을 거의 다 쓸 만큼 경고 사격을 하면서 착륙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여객기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의심이 들었고 또 그러다가 사고 여객기가 오히려 속도를 줄이면서 전투기 뒤로 빠지는 등 여객기의 이런 이상한 움직임 때문에 자신이 상대한 비행기가 정찰기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